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VOA 세계 뉴스입니다. 에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12일 상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열리는 인준청문회 첫날인 12일은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22명과 베럿 대법관 지명자가 각각 모두 발언을 하게 되며 이후 13일과 14일에는 질의응답 순서가 이어집니다. 베럿 대법관 지명자는 최근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입니다. 베럿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수와 진보 비율은 6대 3이 됩니다.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매우 논쟁이 많은 한 주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청문회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장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베럿 지명자의 지명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1월 미 대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법관 인준을 서두르는 공화당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그러나 대법관 지명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인준하는 것이 헌법에 따른 상원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외무장관들이 12일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독극물 공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에 합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EU 회원국 외무장관 27명 가운데 대다수가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의 일부 관계자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제재안을 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프랑스와 독일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양국은 소련 시대 개발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이 나발리 씨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관련 러시아로부터 신뢰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회의 전 기자들에게 이번 독극물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조처 없이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나발리 씨의 독극물 사건 배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12일 북한이 지난 주말 대규모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 북한이 공개한 무기들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다탄두 탑재 형상으로 추정되느냐는 질문에 외형적인 영상만 공개된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신형 미사일이 실물인지 모형인지 명확하지 않고 신형 미사일은 지금까지 시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비롯해 11축 21인의 태에 탑재된 신형 ICBM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에드 알라흐얀 왕세자가 조만간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2일 성명에서 지난 주말 셰이크 무함마드 왕세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그를 이스라엘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부다비 왕세자도 자신을 아부다비로 초청했지만 우선 이스라엘에서 UAE 대표단을 만난 후 자국 대표단이 아부다비를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UAE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내각은 이스라엘과 UAE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평화협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건국기념일인 지난 10일 대규모 침략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 중앙방송 CCTV가 보도했습니다. CCTV는 11일 중국군이 전날 야간공격 모의훈련을 벌였다며 무인기를 비롯해 특수부대와 공수부대 등이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상륙작전 전 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노동당 창당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 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데 대해서 실망했다고 미 행정부의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미국에 대한 거친 표현을 자제하면서도 신형 전략 무기들을 공개한 것은 미국 대선 전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의사 전달과 함께 자기 행정부를 겨냥한 무력 시위를 한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세계 최대의 이동형 미사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탄두 미사일 기술 확보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일부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강원도 장전은 오전까지 곳에 따라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지역은 6에서 8도까지 더 떨어져서 삼지연이 영하 7도로 가장 낮고 장전도 12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삼지연이 8도, 해주 개성은 20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10일 VOA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 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비전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0일 새벽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6형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4형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킴스 등 탄도미사일 두 종과 400mm급 대구경 방사포와 500에서 600mm급 초대형 방사포 등 4종의 신종 전술 무기도 선보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거친 표현을 자제하면서도 열병식에선 신형 전략 무기들을 공개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전까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동시에 미국 차기 행정부를 겨냥해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행한 열병식 연설에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5년 전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자신들의 혁명적 무장력은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다고 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선 적대 세력의 핵 위협 등에 맞서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이런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설 기조에 대해 북한이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둔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 조절에 신경을 많이 쓴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정당방위 수단으로서의 핵 억제력 강화라는 기존 논리를 반복하면서도 선제 공격 의사가 없음을 유난히 강조함으로써 절제된 대미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그러면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신형 모델을 공개한 것은 대선 이후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겨냥한 시위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이나 또는 SLBM과 같은 신형 전략 무기를 선보인 것은 미국에 대한 자극보다는 만약에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미 대선 이후 직후 미국의 대외전략 수립 과정에서 이 북한 문제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내심 바라면서 대미 메시지를 순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나 신형 전략무기 공개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 뽑히든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실제로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압박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조속한 정상회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연말 연초에 ICBM 시험 발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약간 시간이 더 걸리고 북한의 셈법대로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따라서 북한이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거죠.
김 위원장은 30여 분간 이어진 긴 연설 가운데 한국에 대해선 비록 한 문장에 불과한 짧지만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남북이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힌 겁니다. 한국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상임위원회 회의 후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며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의 유화적 메시지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통일부는 하지만 북한 서해상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신중한 면모도 보였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협력과 보건 분야의 그 협력에 있어서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고 또 이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무슨 제안을 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향후 환경 조성 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자신의 뜻이 아니었음을 한국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김 위원장이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한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설 뜻을 내비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이후에 북한이 한미 훈련 미국과의 관계를 트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가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지속해 왔다고 보면 바이든이 된다고 그러면은 북미 비핵협상은 기약이 없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랬지만 거꾸로 시간이 없죠, 지금. 그러면 다시 남북 관계가 중요해진 겁니다.
조성렬 박사는 그러나 이번 대남 메시지는 한국 정부가 아닌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낸 것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전개될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일단 한국의 악화된 대북 여론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며 조기에 한국과의 협력에 나서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당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남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사회가 이제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그 어업지도사 사망 사건 때도 빠른 이제 사과를 했고 이번 과정에도 보면은 당장 이제 남북 교류를 준비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일단 그 이후에 대비하는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성렬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 내내 극존칭을 사용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감사와 신뢰를 강조한 데 대해 애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연출이지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자연재해 등 삼중고의 경제난 속에 이렇다 할 민생 측면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초조함도 깔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목표로 내부 정비에 치중하면서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와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향후 대외 정책 노선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선보인 것과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다음 달 미국 대선을 고려한 북한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나친 미국에 대한 도발을 자제하고 억제력 과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여전히 북핵 위협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선보인 것과 관련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이후 처음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미국 대선을 감안해 미국에 대한 지나친 도발은 자제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과 핵 기술을 계속해 개발해왔다는 것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미 대선을 몇 주 앞두고 신중한 정치적 계산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ICBM을 전시한 것은 11월 대선 승리자에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다만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공개만 함으로써 대선을 앞둔 미국을 크게 자극하려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정보담당관을 인용해 북한이 선거를 앞두고 지나친 도발을 자제하면서 자신들의 무기 개발 상태를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신문은 북한이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미협상 여지를 남기면서 그 반대인 도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열병식은 도발적이 아니라 과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핵무력을 자기 방어로 규정했지만 명백한 것은 미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핵 위협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안킷판다 케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이번 열병식은 북한에서 본 것 가운데 가장 대규모였으며 이 자리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동식 액체 연료 미사일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술적으로 미국 본토가 북한의 ICBM 사정거리에 들어왔다는 확신을 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의 새 ICBM이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표적이 된 적에게 더 큰 위협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의 ICBM 공개는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든 향후 미국에 대한 지렛대를 강화하려고 결정하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AP통신은 북한이 세계 최대 규모 탄도미사일 중 하나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적인 대미 비난을 피하고 대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제재에 직면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에 집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세계 최대의 이동형 미사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엔진을 장착하고 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기존 화성 15형 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한 수준으로 다탄두 기술 확보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신중한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들의 진단을 백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센터 소장은 북한의 새 ICBM을 매우 큰 미사일로 평가하면서 화성 15형 엔진 몇 개를 묶은 클러스터 방식 엔진을 장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10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화성 15형 미사일에 장착된 한 개의 연료 공급 펌프와 두 개의 연소실을 한 개의 엔진으로 간주하면 화성 12형과 화성 14형은 반 개의 엔진을 장착한 셈인데 이번에 선보인 ICBM은 화성 15형 엔진 두세 개를 결합한 엔진을 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단 로켓이 화성 15형과 비교해 두세 배 더 강력해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미사일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엔진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클러스터 방식으로 엔진을 여러 개 묶어야 하는데 옛 소련제 엔진을 모방한 북한으로서는 엔진 크기를 계속 키우는 것보다 클러스터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신형 ICBM의 크기에 주목하면서 세계 최대의 이동식 액체연료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선보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신형 ICBM은 화성 12, 14, 15형 미사일을 확장한 모델로 더욱 크고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크고 무거운 북한 핵무기를 운반할 로켓을 확보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소장은 크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달렸지만 이런 종류의 미사일은 다탄두 탑재 역량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4기의 ICBM에 각각 3개의 탄두가 탑재되면 모두 12개의 탄두로 공격을 하게 된다는 의미로 알래스카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제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미사일 직경이 2.5m라면 화성 15형 미사일 재진입체를 3개 탑재할 수 있고 직경을 최대 3m로 잡는다면 재진입체를 5개까지 실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탄두수를 늘리는 것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충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며 신형 ICBM이 향후 미국 미사일 방어망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위기 발생 시 미국은 요격하기 어려운 해당 미사일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아내는 것보다 발사 전에 파괴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김정은으로서는 모든 탄두를 한꺼번에 실은 소수의 ICBM 발사를 늦출수록 위험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따라서 위기 상황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의 다탄두 탑재 기술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분리형 독립 목표 재돌입 핵탄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이미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고급 기술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어 다탄두 기술에는 발사된 복수의 핵탄두가 모두 같은 궤도를 그리며 날다가 동일 목표물에 떨어지는 다소 조악한 형태와 후추진체로 불리는 PBB에 의해 동시에 다른 목표물을 타격하는 진전된 형태가 있다며 전자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후자는 미국이나 러시아 등이 보유한 기술로 북한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루이스 소장은 북한의 ICBM이 다탄두 탑재형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그럴 경우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효과적으로 압도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미국의 실질적 문제를 안길 것이라며 김정은이 올해 초 예고한 새로운 전략무기 개념에 들어맞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이에 대해 신형 ICBM이 새 전략무기인 것은 확실하지만 많은 미사일 전문가들은 화성 15형에 비해 크기가 커진 것 외에 뭔가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예상했다며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15형은 작동이 되는 ICBM으로 보였고 이미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데 또 다른 액체 연료 미사일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화성 15형의 동력이 부족해 실험 당시 가벼운 탄두를 탑재했던 것으로 보는 관측도 있는데 신형 ICBM이 그런 한계를 극복한 수준의 미사일이라면 실제로 운용할 수 있고 가동되는 화성 15형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ICBM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을 점점 위험하게 만든다며 추가 역량 개발에 시간을 끌며 지상발사 요격체 44기를 유지하는 선에 머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주의를 촉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윌리엄스 부국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KN-25, 즉 600mm급 초대형 방사포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륜형과 무한궤도 차량 등 다른 발사장치를 활용해 다양한 도로 환경에 적응하며 침입에 더욱 용이하도록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런 역량은 한국 내 깊숙한 목표물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게 한다며 군 기지들을 공격할 때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매우 뒤떨어진 레이더 역량을 고려할 때 북한이 새 레이더 시스템과 러시아제 미사일을 탑재한 지대공 미사일을 선보인 것도 이번 열병식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다음 주 동맹의 현주 소화와 미래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정책협의에 나섭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인 가운데 중국에 대한 공조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오는 14일 워싱턴에서 대면 협의 형식으로 52차 미한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합니다. SCM은 미한 동맹 전반을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두 나라 최고위급 연례 군사정책 협의조정기구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합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관리들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로 대북공조와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 전시작전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합훈련 재개 여부 등을 꼽았습니다. 월러스 크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8일 VOA에 특히 북한이 오는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북 위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특히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 자칫 동맹 간 불협 화음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are clear on the left and right limits, if you will.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양국 국방부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안이어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렉슨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 위협이 최대 관심사인 만큼 이와 관련한 한국과의 공조 그리고 역내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최대 위협인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미군 배치 재조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현재 위협이 변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한반도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며 최적의 배치 태세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며 양국이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Force posture and capabilities always, in my opinion, require continuous examination.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에이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양국 대통령의 입장차가 크고 협상 주무부처가 국무부와 외교부인 만큼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ultimately, it's the two governments that have to agree. And the State Department has a lead in the negotiations.
샴포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는 오랫동안 SCM에서 다뤄졌다며 특히 양국이 조건부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내년에 2단계 검증 과정인 완전 운용 능력 평가, FOC 실시와 관련한 세부 논의가 핵심 의제에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To meet those conditions and to update a potential timeline. So I'm very confident it will be one of the major topics during this SCM and MCM.
샴포 전 사령관은 SCM 의제는 전통적으로 양국이 사전에 합의해 진행한다며 대중 공조 문제, 특히 역내 집단 안보 체제, 이른바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해 한국이 공개적으로 꺼려온 만큼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어떤 형식으로든 대중공조와 관련한 협의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양국의 인식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SCM에 앞서 양국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하는 미한군사위원회 MCM이 열립니다. 특히 이번 MCM 협의에서는 새로 임명된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내년 전작권 FOC 검증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열린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내년에 FOC 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후 양국이 특정 시점을 정하면 그때부터 조건부에서 시간에 기초한 성격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at means change them so that outcome transition can proceed quickly, yes, that's very controversial.
단순히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합의한 조건들을 낮추는 건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FOC 검증이 완료되더라도 이는 양국이 최종 단계인 FMC 검증을 위한 잠재적 시점에 합의하는 것일 뿐 전작권 전환 자체가 조건부에서 시한부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외교안보 관련 주요 의원들이 주한미군을 지금의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방장관에게 보냈습니다. 곧 열리는 미한안보협의회의는 미국이 한국의 자유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 엘리에 댄겔 외교위원장과 애담 스미스 군사위원장, 상원의 밤 메넨데스 외교위원회 간사와 잭 리드 군사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9일 에스퍼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곧 열리는 미한 안보 협의회는 미국이 한국의 자유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억제되지 않은 채 계속 진전을 이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계속 한국의 중대한 재래식 군사 위협을 제기했고 미한 동맹은 외교적 조율 과정의 마찰과 연합훈련 조정에 따른 군사 대비 태세의 도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타결 실패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한 안보협의회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약의 깊이와 범위, 지속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공약의 핵심은 주한미군 숫자를 적어도 2만 8,500명인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의회 입장은 분명하다며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도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한 안보협의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며 한국인들의 자유와 번영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는 분명하고 강력하며 정확한 공동성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 미한 안보협의회는 오는 14일 미 국방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북한 내 활동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WFP는 가장 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기구로 지난 25년간 46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식량은 혼돈에 대처하는 최고의 백신이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세계식량계획 WFP를 선정하면서 강조한 이 표현은 WFP의 역할과 역량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1961년 유엔 총회 결의로 창설된 WFP는 지난해에만 전 세계 88개 나라 거의 1억 명에 달하는 취약 인구의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을 책임졌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기아 없는 세상을 목표로 올해는 49개 취약국을 별도로 지정해 빈곤과 불평등 종식을 위해 노력 중인데 이 가운데는 1995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WFP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1995년 첫 대북 지원을 시작한 이후 2018년까지 460만 톤의 식량을 긴급 구호 활동을 통해 북한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북 지원을 하는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들 가운데 최대 규모로 WFP는 지속적인 식량과 곡물 상황 평가를 통해 사실상 대북 지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식량 상황 평가를 통해 해마다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바이어스 WFP 대변인은 지난 4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암울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over 10 million people, nearly 40% of the country population who needs humanitarian assistance.
북한은 전체 인구의 거의 40%에 달하는 천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어스 대변인은 또 천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보건과 깨끗한 식수, 위생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5살 미만 어린이 10명 가운데 1명이 저체 중이라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WFP는 홈페이지에서 2021년까지 영양과 재난 위험의 완화, 위기 대응 등 세 분야의 대북 지원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산부 등 취약 여성과 어린이들의 영양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들 100만 명에게 다양한 필수 영양분이 함유된 식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적 이유 등으로 북한 당국의 협력이 악화하면서 접근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WFP의 지원 분배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지난 6월 화상 토론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북한에서는 매우 명백하게 제한된 접근성만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First is a very obviously restricted access.
WFP는 그러나 코로나 등 여러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난 7월 북한 주민 54만 5천 명을 지원하는 등 임산부와 수유모, 타가서 등의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WFP의 이번 노벨 평화상 수상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 활동을 하는 현장 요원들과 수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수해 복구를 위해서 수도 당원사단과 군부대를 투입한 데 이어서 80일 전투를 지시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되살아날 방법은 있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전당 정국 전민이 80일 전투를 벌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관영 매체들은 각계의 반향이라는 제목 아래 주민들이 80일 전투를 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모두를 또다시 승리로 부르는 그런 가슴 뛰는 소식, 80일 전투를 전개할 때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80일 전투를 경제난이 한층 악화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디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이미 5개년 경제계획 실패를 인정한 북한이 또다시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ey've already admitted their failures. Some sort of mobilization decree.
실제로 북한은 경제적 난관을 겪을 때마다 속도전, 100일 전투 같은 노력동원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북한은 2016년 5월 노동당 7차 당대회 직후 말리마 운동을 시작했었고 평양 여명거리 조성을 위해 200일 전투를 벌인 바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관찰해온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교수는 올해는 대외 부분에서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이 대내 부분으로 확산된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A different kind of impact. So 3 years ago when this started.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는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 처음 1년에 그 타격은 주로 무역과 에너지, 환율 등 대외 부분에 국한됐습니다. 북중 무역이 감소하고 평양의 연유, 즉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출렁댔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 경제는 버틸만 했습니다. 제재의 피해가 광공업, 인가공, 무역회사 등에 국한됐고 장마당을 비롯한 내수 부분은 그런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북한은 무역 적자를 보면서도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밀가루, 비료, 담배, 술 등 20억 달러 상당의 각종 소비재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환율도 1달러에 8천원 선으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 1월부터 사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이 조치로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비롯해 10여 개의 북중 출입로가 차단됐습니다. 그 결과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무역과 장마당 재정이라는 3대 지주가 무너지거나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선 북한의 무역이 붕괴됐다 할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과거 북한은 석탄 수출 10억 달러, 의류 인가공 수출 7억 달러,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 3억 달러 등 한 해 2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은 급감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북중 무역은 4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나 줄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북중 밀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 수뇌부가 북중 국경지대에 특수부대를 배치해 밀수꾼을 비롯한 불법 월경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Buffer zone 1 to 2 kilometers up on the Chinese border. North Korean SOF out there manning these things, strike forces. They've got shoot to kill orders in place.
공식적인 무역이 급감한 데다 밀수까지 막히면서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평양에도 물건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재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중국에서 술과 담배 같은 소비재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재정 문제를 연구해온 장영수 한국 한양대학 교수입니다.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그 평양 주민들한테 뭐 소비재만 풀어주고 흥청망청 하면서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재략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 수입을 줄이고.
이처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북한 수뇌부는 노동당 창건 75주년에도 별다른 경제적 성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초 완공할 예정이었던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삼지연 꾸리기 평양종합병원도 수해복구에 집중하면서 뒤로 밀린 모양새입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국동아대학 강동환 교수는 평양종합병원의 경우 외형만 완성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외형은 완공하고 김정은의 직접 지시도 없고 또 당창건 75도를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기념비적 특물로 그 선전을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외형은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채워질 기재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더 그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를 되살리려면 북한 수뇌부가 결단을 내려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석유와 외화 돈줄을 묶어놓고는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1차로 북한 핵시설 폐기와 스냅백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푸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napback makes the most sense and it's no risk to the United States.
스냅백 방식이란 조건이나 기한을 정해놓고 제재를 풀었다가 이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지 타운대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가격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정부가 정한 물가와 장마당에서 매겨지는 물가가 이원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를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North Korea has two systems. It has market system and the command system.
시장 경제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난 50년간 가장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두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인데 이들은 각각 사유재산 확대와 민간 기업이라는 시장 경제 요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스 오 교수는 말했습니다.
Does the privatization actually increase their productivity level because the privatization gives them more incentive?
이 밖에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인 공장과 기업소를 민영화하는 한편 생산성이 낮은 협동농장을 개혁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미북 대화의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과의 대화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nother problem of concern is trying to deal with North Korea In the broader context of U.S.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킹 전 특사는 8일 미국 록포드 대학이 인권과 미국 외교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미국이 외교 관계의 큰 틀에서 북한 인권을 다룬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을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노력에 있어 북한이 반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킹 특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동시에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 또한 꺼려왔다면서 이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10% of his January 1918 State of the Union speech was devoted to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전체 연설 중 10%를 북한 문제에 할애했고 당시 영부인 옆에 오토 원벼의 부모와 탈북자들까지 앉혔다는 겁니다. 또 이후 백악관으로 탈북자들을 초청하는 등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약 두 달 뒤 한국 측 특사에 김정은과 만나겠냐는 제안을 수락한 이후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선 북한 인권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킹 전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또 비록 국무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적인 기록이 나오고 있지만 국무부 내 고위 지도부나 특별히 백악관과 같은 더 높은 단계에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처럼 인권을 회초리로 사용해 때린 뒤 북한이 나오면 바로 회초리를 거두는 식으로는 핵심을 놓친다며 인권은 옳은 것일 뿐 아니라 각 나라들끼리 더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sort of use of human rights as a stick. You beat the North Koreans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until they start.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서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대화를 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된다며 따라서 인권은 전체 패키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킹 전 특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킹 전 특사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particularly important to encourage change in a country like North Korea or any country.
북한은 물론 그 어떤 나라에서든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리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과거 자신이 자유 유럽 방송에 근무하며 동유럽과 구소련 등의 외부의 소식을 전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이 같은 방송의 목적은 무엇이 옳다는 것을 알리는 것보단 다양한 생각의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청취자들은 자신들과 경쟁하는 나라 사람들의 다른 가치관과 생각, 아이디어 등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최악의 장소이자 정보 차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의 서쪽 지역 대부분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장진과 신포 그리고 함경북도 김책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강원도 장전은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또 오늘도 북한 지역 대부분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양강도와 자강도 지역은 영하권에서 시작됩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오늘 맑겠고 남포와 신의주는 오전부터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과 남포, 양덕 등 평안남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 떨어졌습니다. 평양이 5도에서 시작되고 남포는 7도, 양덕의 아침 최저는 1도입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7도, 구성은 4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남포와 구성이 17도, 평양과 신의주가 19도, 양덕이 18도입니다. 자강도입니다. 오전에는 막다가 강계와 희천 지역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바람은 중강 강계 지역으로 오후에 불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 더 떨어져서 영하 1도에서 시작됩니다. 강계는 0도, 희천도 2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중강이 16도, 강계와 희천은 17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신계를 제외한 황해도 대부분 지역에 오늘도 약간 강한 바람이 계속됩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어제보다 4도가 떨어졌습니다. 9도에서 시작되겠고 사리원은 5도, 신계는 4도, 개성은 6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해주와 개성이 20도로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고 사리원과 신계는 19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평강 지역만 맑겠고 원산과 장전은 구름 많거나 비 내리다가 원산 지역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바람도 원산 장전 지역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0도, 장전 12도, 평강은 3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원산이 19도, 장전 18도, 평강 19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입니다. 함경 남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지만 장지는 오전에 그리고 함흥은 오후에 해가 나겠습니다. 한북 지역은 김책만 흐리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장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오늘도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에서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 곳은 장진과 청진입니다. 장진은 영하 2도에서 시작되고 청진은 4도, 김책은 7도, 함흥은 8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함흥이 18도, 김책 17도, 청진은 15도, 장진은 12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광장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492년 10월 12일 세척의 선박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지도 아래 오늘날의 바하마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이날을 콜럼버스 데이로 지정해 기리고 있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국제적인 식품, 동식물, 사람, 질병의 엄청난 교류가 이뤄졌는데 우리는 이를 콜롬비언 익스체인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유로 1492년은 현대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1492년부터 4배나 늘었습니다. 또 1650년부터 1850년까지는 2배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인구 증가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 생산 증가입니다.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이 기르던 옥수수, 감자, 땅콩, 카사바, 파인애플, 고추, 코코아 같은 작물이 식량 증산의 큰 원인입니다. 감자는 유럽의 중부와 북부 지역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식량이 됐습니다. 옥수수와 카사바는 16세기에 아프리카에 소개돼 전통적인 아프리카 작물보다 더 중요한 작물이 됐습니다. 또 아메리카의 새로운 작물인 감자와 옥수수 그리고 땅콩이 중국에 소개됐는데 이는 1500년에서 1650년 기간 중 인구 증가의 배경이 됐습니다. 18세기까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중국에 살았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작물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492년 이전만 하더라도 플로리다에는 오렌지가 없었습니다. 또 에콰도르에는 바나나가 없었으며 헝가리에는 파프리카가 없었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으로 감자가 이탈리아에 소개됐고 커피가 콜롬비아와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파인애플이 하와이에 심어졌습니다. 또 고무나무가 아프리카에 그리고 매운 칠리고추가 태국과 중국, 인도에 각각 소개됐습니다. 또 스위스에는 초콜릿이 소개됐습니다. 이렇게 바하마에 도착한 세척의 작은 선박은 세계사를 크게 바꿔놨습니다. 또 이는 세계사의 경로를 크게 바꿨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접촉과 교류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사상과 아이디어가 오갔으며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492년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만나 지구촌을 이룬 첫 해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총선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면서 대통령이 12일 수도 비스케크에 일주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집무실에 따르면 이번 비상사태는 12일 오후 8시부터 19일 오전 7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통령 측은 대규모 난동으로 현재 지속되는 긴장 상태가 사람들의 건강과 목숨에 폭력과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비상사태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비슈케크에서는 집회와 기타 공공행사가 금지되고 통금과 여행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선 9일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자진해서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화될 경우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3일 이내 승인이 나지 않아 첫 번째 비상사태 선포는 12일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12일 상원에서 열렸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열리는 인준청문회 첫날인 12일은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22명과 베럿 대법관 지명자가 각각 모두 발언을 하게 되며 이후 13일과 14일에는 질의응답 순서가 이어집니다. 베럿 대법관 지명자는 최근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입니다. 베럿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수와 진보 비율은 6대 3이 됩니다.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매우 논쟁이 많은 한 주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청문회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장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베럿 지명자의 인준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1월 미 대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법관 인준을 서두르는 공화당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그러나 대법관 지명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인준하는 것이 헌법에 따른 상원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주가량 남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부터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에서 대선 유세를 재개합니다. 플로리다주 샌포드 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유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완전히 회복됐고 더 이상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는지 여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펜실베니아와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EU 외무장관들이 12일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독극물 공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에 합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EU 회원국 외무장관 27명 가운데 대다수가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의 일부 관계자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제재안을 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프랑스와 독일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양국은 소련 시대 개발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이 나발리 씨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관련 러시아로부터 신뢰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12일 북한이 지난 주말 대규모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두를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정보당국이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 북한이 공개한 무기들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다탄도 탑재 형상으로 추정되느냐는 질문에 외형적인 영상만 공개된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비롯해 11축 21인의 체내 탑재된 신형 ICBM을 공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